우리 본문 좀 같이 읽으실까요? 삼손이 딤나에 내려가서 거기서 블레셋 사람의 딸들 중에서 한 여자를 보고 올라와서 자기 부모에게 말하이르되 내가 딤나에서 블레셋 사람의 딸들 중에서 한 여자를 보았사니 이제 그를 맞이하여 내 안으로 성취하소서. 그의 부모가 그에게 이르되 내 형제들의 딸 중에서나 내 백성 중에 어찌 여자가 없어서 내가 할례받지 아니한 블레셋 사람에게 가서 아내를 맞으려 하느냐 하니 삼손이 그의 아버지에게 이르되 내가 그 여자를 좋아하오니 나를 위하여 그 여자를 데려오소서. 그때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딸에게 삼손이 틈을 타서 블레셋 사람을 치려 하였으나 그의 부모는 이 일이 여호와께로부터 나온 것인 줄을 알지 못하였다. 삼손이 그의 부모와 함께 딤나에 내려 딤나의 포도원에 이른 즉 젊은 사자가 그를 보고 소리 지르는지라.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강하게 임하니 그가 손에 아무것도 없이 그 사자를 염소 새끼를 찢는 것까지 찢었으나 그는 자기가 행한 일을 부모에게 알리지 아니하였더라. 그가 내려가서 그 여자와 말하니 그 여자가 삼손의 눈에 들었더라. 다시 이것도 아예 일적이냐. 삼손이 내의 이름에 블레셋 사람들이 그에게로 마주 나가며 소리 지를 때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갑자기 임하시매 그의 팔 위에 밧줄이 불탄 삼과 같이 그의 결박된 손에서 떨어집니다. 삼손이 나귀의 새 턱뼈를 보고 손을 내밀어 집어들고 그것으로 천명을 죽이고 이르되 나귀의 턱뼈로 한 덩이 두더미를 쌓았으며 나귀의 턱뼈로 내가 천명을 죽였도다 하니라. 아멘. 우리가 이제 이 삼손 이야기를 잘 압니다마는 삼손 이야기는 잘 알려진 것에 비할 것 같으면은 저자의 의도를 훨씬 더 잘 파악하지 못하는 그런 본문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제가 긴스빌 그 교회 갔다가 책들이 있길래 이렇게 보니까 필립 얀시 우리나라에 굉장히 많이 알려져 있고 인기가 많은 것 같아요. 저는 뭐 특별히 그분의 무슨 팬은 아닌 것 같은데 어쨌든 그 책을 보니까 마침 삼손에 대한 묵상 글이 있더라고, 책이 있더라고. 그래서 그걸 제가 펼쳐봤어요. 보고서 조금 실망을 했는데 왜냐하면 너무나 그 전형적인 관점에서 삼손을 이해하는 것 같았어요, 그 본문을.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도덕적인 측면을 강조하셨습니다. 방탕한 삼손이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런 방탕한 삼손의 모범을 닮아서는 안 된다. 교육적인 교훈. 그거밖에 별로 없었던 것 같아요. 뭐 그분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설교자들이 그런 식으로 설교를 하죠. 지난 시간에도 우리가 잠시 살폈지만은 삼손의 스토리는 이 사사기 스토리 여기 있는 것은 그 같은 도덕적인 교훈을 주기 위해서 기록된 것이 아니라 그것보다는 훨씬 더 구원의 역사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자기 백성을 구출하는가 하는 그 방식에 대한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기 위한 것입니다. 물론 도덕적인 교훈이 없는 것이 아니죠. 그러나 굉장히 극한적인 방탕한 한 사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하나님의 왕권이고 하나님의 주권이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타락한 자기 백성을 이방 나라로부터 구출하시는 그 하나님의 열심, 하나님의 헌신이 이렇게 부각되도록 하기 위해서 삼손의 이야기가 있다고 봅니다. 제목을 삼손의 소원과 하나님의 소명이라고 그랬는데 소원과 소명에 삼손이 하나님으로부터 소명을 받았어요. 그 소명은 블레셋을 치는 것입니다. 블레셋은 이스라엘의 원수였거든요. 처음에 원래 블레셋을 다 장악을 했었는데 이스라엘 백성이 그 가나안 정복 때 다 정복하지 않고 종으로 부려먹고 이렇게 적당히 넘어갔다가 나중에 그 타협의 결과로 가나안의 원주민들이 더 힘을 얻고 이스라엘 백성이 자꾸만 타락하는 사이에 그들을 나중에 가서는 지배하게 됩니다. 그래서 블레셋이 가장 큰 원수였어요. 그래서 다윗도 그 일생, 평생 동안 이 블레셋 사람들과 싸우느라고 많은 시간을 썼죠. 그래서 이 블레셋이 이스라엘의 적국으로서 이스라엘을 지배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이었어요. 이제 우리가 이 점을 고려해야만 나중에 삼손이 가서 사람을 막 때려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보다 나은 일을 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 삼손이라는 사람은 그냥 완전히 나가서 사람이나 그냥 때려죽이는 그런 잔인부도한 그런 이런 배륜하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거든요. 삼손이 이제 딤나라는 곳으로 내려갔어요. 그래서 블레셋 사람의 딸을 보았다 그러거든요. 블레셋은 물론 이방인이죠. 유대인들은 이스라엘 백성은 다른 나라 이방인들하고 결혼을 할 수가 없는 거죠. 해서는 안 되고. 근데 거기 가서 우상을 섬기는 이방 나라의 딸을 보고서 자기 부모에게 가서 그 딸을 데려와야겠다 이렇게 요구한 거죠. 부모에게 그런 식으로 얘기하는 걸 봐서 삼손이 굉장히 고집이 세고 굉장히 압도적이었던 사람 같습니다. 그래서 맞이해서 내 안으로 삼켜 해주세요 이거죠. 부모가 이제 아까 우리 읽은 본문처럼 아니 이스라엘에 딸들이 없어서 그 이방 나라에 가가지고 그런 그 이방 여자를 며느리로 보란 말이냐 이렇게 이제 말을 하죠. 근데 이제 그 본문에서도 나타난 것이 뭐냐면은 사실은 블레셋의 여인을 자기 아내로 삼음으로 말미암아 이것을 하나의 구실로 삼고서 블레셋을 치려고 했다는 것이 삼손의 의도였단 말이에요. 근데 그 아이디어가 부모들에게는 포착이 되질 않았어요. 그래서 부모들이 반대한 거죠. 근데 이제 여기서도 보면은 물론 삼손이 그 여자를 봤을 때 자기가 반했어요. 그건 자기의 욕정이 한 것이면 자기가 뭐 좋아서 사랑에 빠졌는지 하여튼 그렇게 된 거니 그것은 삼손의 소원이에요. 하지만 삼손의 개인적인 소원이 하나님이 그에게 준 소명을 이루는 데 있어서 아주 같은 상호작용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처음으로 이제 삼손이 구원자로서 이스라엘 백성을 블레셋의 압제로부터 구출해내는 첫 번째 사건에서 삼손의 개인적인 소원이 나타나요. 그래서 이 삼손의 소명은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지만 삼손이라는 개인의 사적인 문제와 항상 맞물려서 나옵니다. 그래서 삼손이 결혼을 하는 것은 완전히 개인적인 문제죠. 그 뭐 하나님이 너 결혼해라 이렇게 하신 것도 아니에요. 자기가 여자 보고서 좋으니까 데려오겠다는 거죠. 근데 이제 결혼 문제에서 발단된 이제 사건이 자꾸만 이렇게 일어나는데 그것이 이제 삼손으로 하여금 블레셋을 치는 그런 빈미가 된다는 거죠. 그 핑계가 되는 거죠. 그래서 거기에서 삼손의 소명이 드러납니다. 이제 이것이 다른 사사들에게서는 찾아볼 수 있는 독특한 점이에요. 그 여인이 아들을 낳음에 그 13장 24절 5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거든요. 그 여인이 아들을 낳음에 그의 이름을 삼손이라 하니라. 그 아이가 자라매 그 다음 말에 여호와께서 복을 주시니 그랬어요. 여호와의 영이 그를 움직이기 시작하더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삼손에게 복을 준 그 복이 무슨 복이냐 그러면 뭐 돈복이나 뭐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의 영이 삼손을 이렇게 리드하게 하는 성령의 은혜를 붓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삼손 스토리를 쭉 보면 항상 하나님의 영이 움직이시느라 하나님의 영이 그 뒤에 있느니라 이런 말씀이 계속 내려와요. 그래서 여호와의 영이 그를 움직이기 시작하셨더라. 13장 25절에 그렇게 말을 하고 나서 그 다음에 어떤 말씀이 이어서 나오냐면 삼손이 딤나로 내려갔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삼손이 딤나로 내려간 거 그 뒤에는 사실은 하나님의 영이 주도하고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삼손이 딤나로 내려가서 블레셋 사람의 딸 중에 한 여자를 보고 부모에게 아내로 삼게 해달라 그렇게 했다는 말로 끝나거든요. 그래서 자기가 원해서 삼손이 결혼을 했어요. 그런데 그 뒤에는 하나님의 영이 역사하고 있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영은 이스라엘을 블레셋의 폭정으로부터 구출하기 위한 것이었다는 것입니다. 삼손이 스스로 결정한 결혼이지만 하나님께서 블레셋을 치게 하는 삼손의 소명이 성취되게 하는 첫 번째 관문이었어요. 단순히 블레셋 여자하고 결혼해가지고 뭐 그래서 자기의 어떤 소명이 성취되는 것이 아니라 그 결혼에서 야기되는 여러 가지 사건들인데
그것이 블레셋 사람들과의 분쟁을 일으키는 그 어떤 도화선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자신의 소명 성취의 한 방법이 돼. 이게 굉장히 절묘하게 어우러져 나갑니다. 그래서 삼촌은 이제 결혼을 했어요. 근데 결혼 잔치는 당시의 풍습으로 이제 뭐 수수께끼 같은 거 내고 그래서 내기를 하는 것이 있었습니다. 근데 수수께끼를 냈거든요. 근데 그 수수께끼 아무도 풀 수 없죠. 자기 개인의 끼 일어난 일이야. 뭐 가서 사자 뭐 찍고 이렇게 하면 그건 누가 알아? 부모에게도 말 안 했어요. 자기 혼자만 알아. 그래가지고 하니까 뭐 그 질문 자체가 이제 그 알 수 없죠. 그래서 아내의 발설로 근데 지금 말이죠. 그러니까 아내를 추실러 가지고 이제 아내로 하여금 이제 말을 하게끔 이렇게 해버렸어요. 이 삼손이 여자 말이 굉장히 약해요. 그 되게 남자들이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 그렇게 좀 하신 것 같아요.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 남자가 뭐 힘이 좀 완력이 있다면 여자들은 그런 지혜나 이런 걸 꾀를 써가지고 이기고 남자 마음을 그 끌어내고 하는 그런 것이 있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그래서 그 이제 약속을 했기 때문에 약속대로 배옷 30벌하고 겉옷 30벌을 내놔야 되거든요. 근데 그걸 옷에 어디 가서 옷을 삽니까? 뭐 슈퍼마켓이 있는 것도 아니고 무슨 무슨 큰 옷을 파는 가게가 있지도 않았죠.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이 황당한 얘기가 나오죠. 아스글론이라는 동네에 갔어요. 거기 가가지고 30명을 쳐주겠다고 그러네. 그래서 그들의 옷을 벗겨가지고 내기를 했던 청년들께 나눠줬습니다. 우리가 아까 언급한 삼손의 이 모든 행위 뒤에는 하나님의 영이 움직이고 있고 삼손이 어떤 자기의 그 책략, 어떤 전략적인 아이디어를 가지고 있다는 것, 블레셋을 치는 하나님의 구원 사건에서 그런 아이디어를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왜 생각하지 않으면 이런 것은 아주 겉으로만 보고 해석하기 쉽습니다. 황당한 측면이 있어요. 삼손이 어리석은 얘기를 하고 그 값을 치르기 위해서 애매한 사람들을 아주 무지막지한 힘으로 30명이나 죽였어요. 그런데 이 일은 삼손의 사적인 사건에 그치지 않는다는 것이 포인트예요. 그래서 14장 19절을 보면은 여호와의 영이 갑자기 삼손에게 임했다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여호와의 영이 그 모든 것을 지금 지켜보고 계신 겁니다. 삼손이 블레셋 사람들을 죽인 것은 그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었어요. 블레셋 백성들을 하나님이 심판하기로 작정을 하셨는데 그 작정한 것이 삼손의 그 같은 사건을 통해서 이루어지게 하신 거죠. 그래서 이 일은 삼손의 개인적인 에피소드하고 이렇게 서로 엉켜서 굴러갑니다. 사실상 삼손에게 일어난 모든 일들이 하나님께서 그에게 준 소명 성취를 이루는 데 있어서의 하나의 디딤돌이 됩니다. 이제 다른 사건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아내를 빼앗겼어요, 삼손이. 삼손이 장인이 삼손이 이제 화를 내고 자기 집으로 가버렸잖아요. 근데 삼손은 이제 성격이 아주 불같은 사람이죠. 그래서 막 그냥 불끈불끈 화를 내면서 가버렸어요. 그걸 보고 자기 딸을 버린 것으로 알았겠죠. 아무런 대책도 없이 그냥 그런 식으로 떠나버리니까. 그래서 자기 딸을 삼손에 들르려 봤던 그 친구에게 줘버렸어요. 근데 어떻게 됐습니까? 삼손이 아직도 이 아내는 완전히 내 거다. 내 법적으로 내 아내다. 그것을 주장하는 거죠. 그 이제 밀 추수하고 할 때 다시 돌아와서 내놓으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아버지가 당황해서 그 동생이 있으니까 동생하고 결혼하는 것이 어떠냐. 동생이 더 예쁘다. 이렇게 말하죠. 삼손이 말 안 들어요. 내놔라. 그래서 안 내놓으니까 뭐 이미 다른 남자에게 가버렸죠. 그러니까 집나 주변에 곡식밭하고 그냥 과수원을 완전히 그냥 황폐하게 만들어 버렸죠. 이 삼손이 불같은 성격을 자제할 줄 모르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삼손하고는 이성적인 대화가 통하지가 않아요. 그럼 모든 걸 힘으로 해버리니까 자기 성격도 하고 있고 아주 그런데 하나님께서 바로 그와 같은 그런 열화 같은 그런 불화상 같은 삼손의 성격을 사용하는 거예요. 블레셋을 치기 위해서. 그래서 그런 인물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장인의 입장에서 보면은 신혼 잔치에서 그건 뭐 자기는 수수께끼가 상대방이 그 풀었다고 해서 그렇게까지 화를 내고 아내를 방치해 버리는 그런 사람을 신뢰할 수가 없는 거죠. 그 후로 아무 연락도 없다가 갑자기 나타나지 않았어요? 아니 내놓으라. 그래서 재혼을 그 동생하고 결혼하라고 했지만은 말 안 듣고 삼손이 어떻게 했냐면 복수를 하겠다. 이 복수심에도 불타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삼손이 복수를 하지 않습니까? 순전히 개인적인 복수였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삼손의 그 불붙는 복수심을 사용을 해서 블레셋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성취되게 하셨습니다. 이번에는 어떻게 되냐면 경제적인 타격을 입히는 거죠. 그 뭐 쉽게 말하면 논밭이 다 그냥 황폐하게 되어버렸으니까요. 그다 뭐 그 얘기 보면 그 있잖아요. 이거 뭐 그냥 여우들 잡아가지고 뭐 꽁지 묶어가지고 이렇게 막 돌아다니게 해서 불 다 나게 하고 뭐 어떻게 이렇게 하는지 알 수 없어요. 그렇지만 모르겠어 그런 때가 있었는지 뭐 어떻게 했는지 하건 그런 일로 해서 황폐하게 해버 경제적인 타격을 주는 자로 쓰임을 받았어요. 어떻게 보면 무용담이죠. 이거 하나의 뭐 말도 안 되는 그런 소리인데 그렇지만 블레셋 장정 1,000명 이상을 또 죽였거든요. 왜? 한 사람이 1,000명을 죽였어요. 커다란 인명 피해를 입혔기 때문에 결국은 블레셋의 군사력을 감소시키는 결과가 온 것입니다. 그래서 삼손의 스토리에서 나오는 이런 에피소드마다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주권이 뒤에서 움직이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아스글론에서 30명을 그야말로 때려 죽인 것처럼 이번에도 초인적인 능력으로 블레셋을 공격을 했어요. 그런데 어떻게 해서 그렇게 될 수 있었냐 그러면 그때마다 성령이 강하게 임했다 이런 말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성령이 임했기 때문에 그런 초인적인 능력이 드러날 수 있었던 거예요. 그 새번역에 보니까 이 대목을 어떻게 그 14장 19절을 아주 잘 번역을 했는데 그때 주님의 영이 삼손에게 세차게 내리덮쳤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세차게 내리덮쳤다. 그러니까 삼손이 개인적으로 뭐 이건 뭐 원하고 이래서 있는 게 아니라 그냥 갑자기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성령을 강한 성령의 능력을 삼손에게 주어서 삼손에게서 초인적인 능력이 나오게 한 것입니다. 우리가 무슨 뭐 영화 같은 거 보면 삼손과 들릴라 이런 영화 보면 삼손이 막 굉장하지 않아요? 지금 미스터 유니버스처럼 막 이렇게 막 나와가지고 근육이 나오고 막 굉장한 예, 거구죠. 그렇지만 뭐 보통 사람이었을 거예요. 예. 뭐 최고는 좀 있었을지 몰라도 근데 성령이 내리니까 중요한 것은 삼손의 근육이 아니고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이에요. 그렇게 해서 삼손이 성령의 지혜와 능력을 받지 않았더라면 어디서 300마리의 여우를 한꺼번에 잡을 수 있었겠어요? 그래서 언제나 삼손은 자기 개인적인 욕구, 자기 개인적인 소원, 개인적인 애로 자기 원하는 문제에서 이 모든 것을 시작합니다. 그러나 블레셋에서 압제에서 벗어나게 하는 것이 이제 하나의 기회로 되는 것이죠, 이것이. 근데 이제 삼손이 사람 죽이고 뭐 농사 다 망쳐버리고 이렇게 인명피해까지 나니까 블레셋이 이제 어떻게 했냐면은 삼손의 자기들 이제 복수를 하는 거예요. 화가 났어요. 그러니까 삼손의 장인하고 저 삼손의 그 아내를 그냥 불살라 죽여버리죠. 삼손을 처치하기 위해서 그 다음에 유다지파의 영토로 침입을 했어요. 해가지고 삼손을 내놓으라 이런 거죠. 그러니까 원래는 삼손의 딤나의 그 여인의 그 부모들 너희들이 삼손에게 그 딸을 주지 않았으면 말이야 이런 일이 없었을 거 아니냐. 그래서 그냥 불태워 죽여버리고 끔찍하죠. 그 다음에 유다에 침입해서 삼손 내놓으라 그러니까 유다 지파가 어떻게 했습니까? 자기 지파 안에 이 삼손이 들어와 있으니까 이거 정말 이거 뜨거운 감자예요. 이거 어떻게 처리할 수, 이게, 그냥 있자니, 제대로 와서 그냥 온 동네를 불살을 끄고, 이거 할 수 없으니까 삼손을 갖다가 넘겨주자, 그냥. 예. 그래서 삼손을 어떻게 했어요? 꽁꽁 묶었죠. 근데 이상하게도 삼손이 그대로 묶였어요. 그래, 이거 다 묶어, 이런 거죠. 다 묶어요. 삼손은 이제 딴 생각하고 있는 거죠. 요걸 또 빈미로 삼아서 블레셋으로 혼을 좀 내야겠어요. 그래, 완전히 묶어서 순순히 넘겨졌습니다. 근데 삼손이 블레셋에게는 그냥 그야말로 큰 몽둥이가 된 거죠. 블레셋에서 가면 그냥 그 나라를 아주 그냥 혼쭐을 내고 오니까. 근데 이스라엘 자체에서는 이스라엘을 위해서 일하는 사산대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에게는 두통거리예요. 사람이. 이 사람 때문에 블레셋에서 자꾸만 그 좋지 않은 그런 일들이 자기들에게 공격도 하고 막 이러니까. 그래서 자기 나라의 장군이고 사사인데 그래서 자기 나라를 지키려고 하고 하나님께서 이 삼손을 통해서 자기들을 구원하려고 하는 그런 뜻이 분명한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그냥 무시해버리고 생각하지 않고 넘겨줬어요. 이게 한심한 양심이죠. 하나님의 그런 주권적인 뜻을 우리가 구원의 뜻을 잘 이해하지 못하면은 이런 일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사람까지도 묶어서 조건에게 넘겨져 버려요. 우선 우리에게 불편하다는 거죠.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참 호소하고 하나님의 보호를 청한다든지 이렇게 하지 않고 그냥 전혀 하나님 의존하는 것이 전혀 없고 하나님이 삼손을 통해서 어떻게 역사한다는 것에 대해서 관심도 없고 그냥 힘센 장수가 하나 나타나서 블레셋에 가서 그 나쁜 짓 하고 와서 자기들께 괜히 어려운 일만 생긴다 이렇게만 생각하는 거죠. 그게 넘겨져 버렸어요. 사사를 넘겨줬다니까요. 하나님이 세우신 사사예요. 삼손이 그렇게 순순히 묶여서 블레셋 적진으로 이제 임계가 됐습니다. 아무도 삼손을 보호하려고 원치 않았어요. 한 사람도 삼손 편이 없었습니다. 자기 백성들까지 삼손을 배신한 거죠. 인간적인 상황에서 본 삼손이 이제 끝이 나버렸어요. 끝장이에요. 근데 갑자기 하나님 얘기 다시 강하게 내렸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노끈 불탄 것을 그냥 뭐 저 노끈이 불탄 노끈처럼 이렇게 다 풀어졌다고 그러잖아요. 그 다음에 어떤 사건이냐면 나귀의 턱뼈로 수천 명을 죽였어요. 여러분 이 나귀의 턱뼈라는 것이 새 턱뼈라고 이렇게 하죠. 새것이었다고 그러지. 그 턱뼈가 그 나귀가 그 새것이 그게 쉽습니까? 그 만나기 쉽지 않습니다. 이것은 우연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마련하신 거예요. 퍼펙트한 타이밍이에요. 그때 마침 삼손의 눈에 턱뼈가 보였는데 그게 새것이다. 이 새것이 아니면 그냥 부러지죠. 새것은 안 부러지죠. 예사로운 일이 아니죠. 포성질이 끊어질 때 삼손이 나귀의 새 턱뼈를 보고 손을 내밀어 집었다 그러거든요. 우연이라고 볼 수가 없어요. 결박을 당하고 블레셋 군인들이 진을 친 그 레히라는 곳에 이르렀을 때 일어난 일이죠. 삼손이 레히의 이름에 블레셋 사람들이 그에게 마주 나가면 소리 질렀어요. 막 죽이겠다고. 그 순식간에 삼손을 죽이려고 했죠. 바로 그 순간에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임했고 바로 그 시점에서 삼손이 나귀의 새 턱뼈를 본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삼손을 통해서 블레셋을 치시고 이스라엘을 구출하려고 한다는 그 뜻이 분명하게 드러난 거죠.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유다 백성들은 그걸 몰랐지만 그걸 알고도 하지 않았지만 삼손은 그것을 의식하고 지금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턱뼈의 발견이 삼손의 승리를 가져오는 결정적인 도구가 됐어요. 화급한 순간에 진짜 반드시 있어야 하는 비장의 무기였습니다. 그래서 그걸로 이제 삼손의 이제 적군을 뭐 벌떼처럼 달라주는 것을 그냥 경황이 없이 그냥 막 쳐서 죽였잖아요. 나귀의 턱뼈로 한 더미 두 더미를 쌓았으며 나귀의 턱뼈로 내가 천 명을 죽였더라. 이 삼손이 갑자기 시인이 됐어요. 자기 손에 잡힌 나귀의 턱뼈를 보고 시를 지었는데 새 턱뼈가 하나님이 마련하신 구원의 도구였다는 것을 자기가 깊이 의식하고 감사해서 하나님께 찬송을 드리는 거죠. 자기 자랑한 것이 아니라 이것이 없었더라면 내가 죽었을 텐데. 그래서 이제 이 스토리의 포인트는 뭐냐면은 하나님께서 나쁜 기질도 구원사역을 위해서 사용하실 수 있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나쁜 기질 자체를 찬양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것을 칭찬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것을 인정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렇지만은 그것마저도 하나님께서는 구원을 위해서 사용하신다는 겁니다. 삼손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압제에서 이스라엘을 블레셋의 압제에서 구원하기 시작할 것이라 그랬습니다. 완전히 구원하는 사람 아니에요. 시작할 것이라. 그게 스타팅 포인트예요. 그 스타트를 한 사람이 삼손이에요. 근데 스타트하는 그 일이 너무나 전격적이고 너무나 하나님의 능력이 드러나는 사건이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주의를 환기시키는 그런 일이었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당시에 깨닫지 못했다면 우리라도 깨달아야죠. 후세들을 위해서 기록한 것이니까요. 근데 이제 하나님의 이런 하나님의 선한 뜻은 사실상 선하지 못한 그 악한 어떻게 보면 어리석은 삼손의 그런 야성적인 기질을 통해서 성취된 겁니다. 그래서 삼손의 스토리가 하나님의 주권과 인간의 행위 때로는 어리석은 행위 부족한 행위 결점이 많은 그 행위와 같이 어려지면서 하나님의 원래 의도하셨던 구속의 활동이 진행되어 나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게 우리에게 교훈이 되는 것이죠. 불같은 성격을 가진 삼손이었습니다. 분노를 잘 터뜨리고 아주 질투심이 많고 보복심에 불 끓는 사람이었습니다. 압도적인 인격이고 이기적인 사람이었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이와 같은 삼손의 기질에 따라 삼손이 살게 하시면서 하나님의 쓰임을 받게 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삼손의 도덕적인 그 생애에 치중해서 이 스토리를 읽으면은 얻는 것이 없어요. 나의 소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의 소원이 있는데 그 소원이 때로는 그렇게 뭐 클리어하지 않거나 아니면 그렇게 순수하지 않을 때가 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이 나에게 우리에게 소명을 주셨더라면 하나님이 그 소명을 이루시기 위해서 우리의 불순한 것까지도 주권적으로 주관하셔서 결국은 이루어지게 한다는 포인트는 나의 불순한 동기나 나의 그 소원이 아니라 하나님이 결정하신 주권적인 구속의 그 드라마에 나의 불순한 것까지도 그 안에 들어가서 정화가 되고 결국은 하나님 뜻이 이루어지고 나중에 우리의 그 불순한 것들, 부족한 것들, 나의 결점이 깨달아지게 한다. 그래서 삼손도 나중에 눈이 빠지잖아요. 그 결과를 받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뜻은 이루어진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면 된 거예요. 그래서 삼손이 나중에 마지막 최후의 장렬한 기도를 하고서 그야말로 장렬한 죽음을 맺지 않습니까? 삼손으로 하여금 그와 같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모습으로 죽게 했어요.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 거죠. 우리의 어떤 여러 가지 연약한 거, 부족한 거, 나의 그 아픈 과거들 이런 것까지도 하나님이 다 하나님의 계획 속에 집어넣고서 자신의 뜻을 충족시키고 성취시키는데 쓰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성령이 개입을 하면은 그 성령께서 우리에게 성패가 결정됩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내게 내리냐 안 내리냐 거기에 따라서 때로는 나의 어떤 계획이나 일들이 제대로 뭐 좋은 것이 아닐지라도 하나님의 성령을 의식하는 때가 있으면은 하나님께서 그것을 사용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직감할 수 있어요. 그래서 돌이켜 놓고 보면은 야 그때 하나님이 내게 그 나에게 특별을 보게 하셨구나. 예. 그걸로 사람 죽였을 망정 결국은 블레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성취되게 하셨구나. 그걸 알게 되는 거죠. 그러면 나는 할렐루야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사람을 볼 때도 아 저 사람 그 뭐 형편없는데 그것만 보고 그렇게 할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을 통해서 그런 부정적인 면까지도 하나님이 자기의 그 구속의 용광로에 집어넣어서 그것을 녹이시고 마침내 자신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셨다 그러면 우리가 찬양해야죠. 그래서 삼손은 자신의 소원대로 행하였습니다. 그러나 그는 성령에 사로잡혀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목표를 달성했습니다. 블레셋으로부터 이스라엘 구원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의 소명이 이루어졌어요. 하나님의 큰 뜻 속에 나의 작은 혹은 때로는 부족한 개인적인 소원이 융화되어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나가신다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그 하나님을 삼손의 하나님을 찬양하도록 하십시다.